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요즘 나오는 차량에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장비들이 많이 이제 개발돼서 장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방 감지 센서라는 게 요즘은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고급 차량이나 이제 더 옵션을 추가하면 이제는 후방뿐만 아니라 측면 앞까지 다 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좀 부딪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운전자의 사각 지역에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혹 있으면 이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줘서 부딪힐 거다 위험하니까 멈춰라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뭐 이제는 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서 이제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센서들이 자동차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제 그 센서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게 이제 운전자를 도와주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센서가 달려 있는데 센서가 문제가 생겨서 센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치면 이제 운전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센서를 믿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센서가 고장났는지는 눈으로 식별되지 않으니까 그 센서가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믿고 있고 운전자는 근데 센서는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센서만 믿고 운전을 하다가 분명히 경고등이 울리지 않았는데 부딪혔어.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운전자가 사고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에 센서가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동차에도 이런 센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많은 센서들이 있잖아요. 감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많은 정보들을 이 센서를 통해서 뇌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거면은 잘 받아들이지만 위험한 거고 나쁜 거면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방어하는 모습들을 몸이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몸의 이 감각 센서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인식할 수 없게 돼서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받아들인다거나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뜨거운 걸 만져봐야 알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센서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몸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영적인 면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느끼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때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센서들을 통해서 쉽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을 때는. 하지만 영적인 감각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영적인 감각이 멈춰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하진 않더라도 또다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센서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 마치 자동차 센서 운전자의 사각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센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아예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려면 오로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이게 영적인 감각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느껴지지 않아. 그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왜냐하면 눈에도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이제 운전자가 센서가 고장난 거로 인해서 후진해서 큰 사고가 나듯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 없어 보여지는 일상적인 일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기는 더 어려운 상태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머리로는 하나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죠.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데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죄를 짓지 않죠. 그냥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지면 죄를 져요. 근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 그걸 하나님 경외함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없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만 봐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영적인 무감각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무감각. 센스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나한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상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센서, 감각기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영적으로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영적인 이런 무감각함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과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되면 영적인 감각들이 상실하게 돼요. 완악함이란 말 자체는 적의를 가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방에 대해서 적의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완악함은 그 상대방으로 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곱게 보지 않죠. 근데 이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적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무엇인가 영적인 감각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겉으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지 막 드러내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 있다면 내 마음 어딘가에 완악한 부분들이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완악하면요. 마치 영적인 무각한 상태와 비슷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상태. 아주 대표적인 예로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바로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줘라. 내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 이런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셔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라는 것들을 바로왕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지만 완악함으로 마음을 굳혀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하나님이 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뻔히 하나님이 하신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함을 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일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딱 봤을 때 우리의 삶이 다 뒤집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면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하는 일을 눈앞에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마음의 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리 영적인 센서들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첫 번 재앙으로 출애굽할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바로왕과 애굽에 있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바로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완악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줬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스스로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완악함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사무엘상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22, 23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죽여야 될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건 뭐 때문에 완고함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안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울 안에 완고함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근데 그 사울이 그 말씀을 거절할 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신 찾아가서 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찾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왜 다른 신을 찾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요. 그 완고한 것이 얼마나 큰 죄를 만들어내는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18장 위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이거죠.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토기가 토기장에게 이야기하는 걸 왜 날 이렇게 만들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12절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따라가고 돌이키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좋게 사는 것이 다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마음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뭐를 예언했어요? 남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한 예언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완악함대로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한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헛되다라고 결정해놓고 내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적의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완악한 가운데 빠져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헛되다라고 평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 여러분, 사울이 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걔네를 살려놨을까요? 사울 마음대로 한 거예요. 사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눈에 보이는 백성들에게 인지를 얻고 그들에게 뭔가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거 살립시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죽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거죠. 사울이 나중에 이야기하잖아.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울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자기 계획대로 해버린 것. 그것이 뭐예요? 완악함인 거죠. 마음이 완악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목을 딱 굳게 하는 것. 뻣뻣이 딱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하나님 뭔가를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런 어떤 심판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깝고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시편 81편 말씀 함께 찾고 싶습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시편 81편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많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냥 사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뭐 하도록?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 끝은 멸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이 뒤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너 방치시켜도 너 될 대로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해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아,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 네 마음대로 너 그렇게 해서 잘못돼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만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걔가 잘 살아요? 아니 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뭔가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적하지 않고 하면 귀찮죠. 때로는 불편하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거 없이 하나님 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두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있으면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영적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마음이 완악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완악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니들이 뭐 하나님 나라와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다. 라고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많이 강조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얻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만큼 세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안고 살았죠. 왜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아름답게 지어놓고 봉헌한 장면이. 봉헌하고 나서 다 봉헌식이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현몽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너희가 받게 될 저주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질 거다. 그리고 너희가 전염병을 얻게 될 거다. 너에게 기근과 뭐 메뚜기들이 와서 너희 모든 소실들을 다 뺏어갈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 내용들을 계속 앞에 붙이면서 우리가 이런 저주의 상황 가운데 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에 와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죠.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 상황,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겨서 결국 저주의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쳐주고 너희의 땅까지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역대하 7장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로 갔을 때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회복시켜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전도에서는 7일사 기도라는 걸 해요. 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7일사 기도. 그럼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금식하면서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지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것들 다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나 이 땅이 저주의 같은 상태로 벌어지죠. 왜요?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있으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실컷 살아요. 그럼 결국 저주와 같은 상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근데 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한 목을 곳곳이 세우고 교만하게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악한 길에서 우리 스스로 떠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인데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들이 쉬워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어떡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 끝까지 치고 올라가죠. 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돼. 문제가 자꾸 생겨. 그럼 하나님 원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신 의도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내가 붙잡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을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기도 좀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대답. 여러분 이것이 누가 이렇게 했는가?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뭐예요? 다니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왕한테만 절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그래서 왕의 조서 딱 찍어갖고 다니엘에게 들이밀었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면서 뭐합니까? 늘 하던 것처럼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어요. 왜 뭐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이거 솔로몬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은 이미 지금 뭐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이미 저주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적이니까 굉장히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의 마음 안에는 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것들 다 잃어버린 성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 상태로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기로 유명한 곳에 한 중심지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장이 진짜 잘나가는 삼성이야. 그리고 삼성에서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어. 거기에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있다고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주는 월급 받고 거기서 하는 것들 쫓아다니며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 봤을 때는 야 삼성의 비서실장 대단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 본인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매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이미 성전은 없어졌어요. 무너졌잖아 이미. 없어.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다니엘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그 다니엘의 삶 안에 계속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한복판. 그 다니엘을 통해서 뭐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증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진짜 계시지 않은 것을 증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기준점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스스로 낮추는 가운데 둘 것인가를 통해서 가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 두면 하나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특별히 하셔야지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완악함 가운데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출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무언가 반응하면서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뭔가 우리 가운데 주셔도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기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느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완악함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뭔가 힘들고 지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상태 가운데 갈 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회복되는 일을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그 땅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완악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